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그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나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벌써 이름 교회가 5년이나 됐어요. 만으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5년이나 시간이 흐르고 또 1년 중 감사의 예배로 드리는 추수감사 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감사의 제목들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추수감사 주일은 미국에서 이제 물 건너 온 거잖아요. 이제 영국의 청교도들이 그 박해를 떠나서 우리 사회 시간에 나오는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에 와서 그 척박한 땅에서 그들이 살면서 거기에서 신앙을 지키고 살면서 그한해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렸던 예배가 이제 추수감사 주일이었고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그 문화를 그대로 이제 이 땅에 심겨 놔서 지금도 11월 셋째 주 보통 넷째 주 사이에 추수감사 주일을 보냅니다. 뭐 젊으신 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이 그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들어보셨죠? 미국에서는 목요일부터 주일 보통의 3, 4일 기간 동안 이제 추수감사 연휴로 이제 가족들이나 다 모여서 함께 감사로 모이고 막 가게들마다 많은 양의 이제 세일을 하면서 이 감사 예배로 절기를 보냅니다. 뭐 구약 성서에 보면 이제 뭐 보리와 밀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맥추절이나 그리고 1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장막에 살면서 감사로 드렸던 뭐 이런 것들을 근거로 삼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한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추수감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뭘 생각하냐면 무엇을 감사할까? 감사의 내용이나 감사할 제목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뭐 추수감사 주일이고 이런 생각으로 내가 뭘한해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주님 앞에 나왔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뭐 추수한 기간이 농사 때는 이제 가을철 한절기인데 저희는 뭐 농사를 짓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뭐 월급이나 뭐 이런 걸로 하니까 매 달마다 드리다 보니까 그냥 의례껏 했던 신앙의 전통에 따라서 추수감사 주일을 생각하기 쉽긴 한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감사할 거리를 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해 동안 이제 뭔가 굉장히 성공적이고 놀라운 삶이 어떤 일들이 있었으면 감사할 거리들이 참 많겠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흔히 뭐 이제 수능도 잘 봤으니까 수능 잘 봤으면 수능 잘본 거에 감사하고 아프지 않고 한해 지났으면 건강한 거에 감사하고 또뭐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돈을 많이 번 거에 또 감사하고 이렇게 잘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거리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또 반대로 오히려 온한해 동안 된 일이 별로 없어요. 하는 일마다 잘안 되거나 아프거나 기대했던 일이 안 되거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지난다면 내가 뭘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할 거리를 찾는 게 좀 쉽지 않다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무엇을 하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이름께도 5년이라는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을 감사할까? 어떤 것을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할 거리가 뭐가 있지? 얼마나 좋은 일들이 있었지? 얼마나 많은 성과와 얼마나 많은 열매가 있었지? 야, 누가 봐도 진짜 풍년이네. 할 만한 것들이 뭐가 있었지? 뭐 이런 걸 찾으려고 한번 애써 봤어요. 이제 애쓴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게 성공과 어떤 열매의 기준이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5년 됐는데 막 한 100명 정도 여기 모여 있으면 누가 봐도 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과연 그런 게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좀 주님이 저에게 좀 깨닫게 하신 것, 하나님이 받고 싶어하는 감사가 과연 뭘까? 그것들 함께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기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늘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 삶에 어떻게 경험하고 느끼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부족함 없게 하시는.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의 관계를 맺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내용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7장 12절 13절에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서 은혜를 베풀며 내 토지의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삶을 살면 부자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마음의 어떤 풍족함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이 봐도 야, 진짜 복받고 사는구나 를 경험할 수 있는 삶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28장에 와서 진짜 그 이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목전에서도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십니다. 28장 11절에 1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뭐 놀라운 거예요. 하는 일마다 이제 다 잘 돼요. 농사를 지면 100% 풍년입니다. 새끼를 낳는데 건강한 새끼들이 막 나요. 해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럼 어떠시겠습니까? 감사의 제목이 굳이 찾지 않아도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애들도 잘 돼요. 하는 일마다 돈을 벌어요. 부자가 돼요. 풍족한 삶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럼 감사의 절기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며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뭐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조건은 하나였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하신 걸 잘 지켜 행하는 삶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감사할 거리를 찾지 않아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이 보장돼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감사할 만한 제목, 감사할 만한 내용, 감사할 만한 거리를 찾기 이전에 때로는 우리 삶에 먼저 돌아봐야 할 거리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삶에 풍족한 게 뭐가 있지? 아, 농사를 잘 져서 풍년이 한 게 뭐가 있지? 하는 일이 잘 된 게 뭐가 있지? 이런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물들을 찾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감사의 본질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니아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의 여정의 한 과정이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게 하나님의 원래 플랜이 아니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은 길어야 한 2년 정도. 이제 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잘 통과하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때예요. 근데 이때 이들이 뭐를 이야기하냐면 그 땅에 대한 정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고 그래서 모세가 각 지파별로 지도자 한 명씩을 뽑아서 지도자 그룹에 있는 이 한 사람 총 12명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이제 정탐을 끝내고 돌아와서 하는 보고의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내용입니다.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한 보고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야,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진짜다. 그런데 그 땅에는 강하고 높은 성읍이 있고 아낙 자손들이 있더라. 그리고 거기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가득 살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없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거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가면 망한다. 결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땅, 자신들에게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을 악평합니다. 악평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비방하면서 비난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냐면 비난하고 비방하면서 악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풍성하게 사는 삶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그 약속의 삶은 자신들이 오히려 망하고 어려워지고 오히려 좋지 않은 땅 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땅은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바라는 어떤 파라다이스 같은 곳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좋은 것도 있는 게 맞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근데 현실적으로도 뛰어넘어야 될 문제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안악자손, 높은 성읍, 그리고 그 땅에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 그들과의 이 전쟁과 넘어야 될 현실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나머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이 사람들이 믿음 없고 뭔가 굉장히 진짜 나쁜 놈들이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자면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현실적인 사람들.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예요? 비현실적인 사람이에요. 말도 안 되는. 나머지 10명이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이 뒤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시겠지만 온 백성이 다 뭐합니까?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진짜 다 끝났다 하면서 온 백성이 다 들고 일어나서 원망하면서 좌절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물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10명의 정탐꾼이 한 말이 맞아요. 인간적인 기준과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하지만 이 일이 있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땅을 악평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버렸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40일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총 40년을 그 안에서 방황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다 광야에서 죽는 일이 발생하고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과 새롭게 태어난 2세들만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과 사람들이 보는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하나님이 받고 싶어하는 감사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 정말 하나님이 받고 싶어하는 감사가 뭘까? 하나님은요, 우리 삶 가운데 그냥 단순히 아, 이렇게 풍년 들었으니까 이만큼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감사를 받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모든 사실과 현실을 다 봤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들의 마음의 중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자 하는 중심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신다면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만약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야, 그 땅에 들어가면 이제 난 부자 되고 야, 이 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으니까 당연히 가야지. 예를 들면 우리 저쪽 가서 일하면 저기가 노다지가 묻혀있어서 캐면 무조건 나온다. 단순히 돈을 보고 가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 안에 그분을 향한 신뢰와 믿음과 모든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상황과 환경, 현실이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에 따라 반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면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이 말씀의 본질은 단순한 어떤 물질의 풍성함에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고 한 것은 정말 마음의 중심을 누구에게 돌아? 하나님께 돌아. 정말 하나님 그분을 향한 마음이 신실하고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순수해서 정말 그분을 향해서 내가 마음을 다해 섬기고 그것을 우리 눈으로 표현하고 우리의 몸으로 표현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게 되는 것뿐이죠. 하나님을 향한 중심 없이 겉으로만 말씀을 지키는 삶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함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풍성함이라고 하는 단순한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잘 향해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그것을 받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받고 싶은 감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드려지는 감사를 하나님 정말 받고 싶어 하신다. 어쩌면 우리가 감사의 꺼리가 뭐가 있을까를 열심히 찾는 것보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감사할 거리가 있나 없는가 판단하기 전에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이 그분을 향해 잘 방향을 맞춰 서 있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으로 돌아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중심이 서 있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뭐에 서 있습니까? 상황과 환경에 그들의 마음이 서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중심이 있었으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반응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은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상황과 환경 앞에 서 있는 거죠. 근데 현실을 보니까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지요. 이 현실은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거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모양이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악평하며 하나님을 비방하고 지도자들을 향해서 원망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주신 많은 것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야, 이거 너무 힘든데? 이거 너무 아닌 것 같은데? 악평하며 왜 이럴까? 비난하며 비방하며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 하나님 그분을 향해 있어서 정말 그분이 이것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기준되어져서 오히려 악평하며 비방하며 비난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눈에 보여지는 결과물적인 어떤 감사의 내용과 감사의 제목들이 없기 때문에 감사하기 어렵다, 감사는 해야겠고 감사할 만한 내용은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감사는 하지만 별로 감사하지 않은 듯한 감사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구약성경에 감사의 제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고백들이 시편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 단어가 토다, 그리고 토다를 통해서 파생된 뭐 야다, 이런 단어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 가운데 쓰여진 단어거든요. 근데 토다든 야다든 단순히 이런 거 있잖아요. 선물을 받았어요. 고마워요. 이런 식의 감사가 아니라 그분께 예배하고 찬송하는 단어로 쓰여져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 이거 받았으니까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답례하는 수준의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정말 높여드리고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을 찬송하는 고백이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 내 삶에 이렇게 풍성한 것을 주셨으니까 그것 자체를 감사하는 감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그분이 정말 이런 분이구나라고 하면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정말 경배하고 그분을 정말 높여드리는 표현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이 받으실 만한 경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뭐 돈 뭐 아니면 뭐 좋은 과일, 좋은 뭐 양식 갖고 하나님 예배받고 싶으시겠어요? 하나님 전혀 그건 상관없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정말 받고 싶어 하시는 거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그분을 향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감사가 아닌 거죠. 근데 내가 보기에는 마치 이스라엘의 이 정탐꾼들이 봤던 것처럼 높은 성읍이 있고 안악자손이 있고 가득 차서 야 가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야, 저기 가야 돼? 이럴 만한 상황과 현실 앞에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이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분을 향한 감사로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추수감사주일, 뭐 이름교회 5주년, 여러 가지 한 해를 정리하면서 어떤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오고 계십니까? 뭔가 이렇게 주님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얘기하면 좀 풍성해진 것,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갖게 된 것, 아니면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어떤 일들이 잘 된 것, 이런 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그분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우리의 중심이 그분을 향해 있기 때문에 드려지는 감사를 가지고 나아오셨습니까? 환경이 좋으면 감사하고 열매가 좋으면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오히려 그렇지 않으면 마치 감사할 거리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의 기준이 상황과 환경 앞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린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함께 감사의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어떤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는가? 때로는 어떤 때는 우리 스스로가 이 기준이 되기도 하죠. 나의 기준, 내가 생각하는 기준, 내가 원하는 기준이 그 감사의 기준이 돼서 내가 원하는 기준에 못 미치면 감사할 수 없는, 내가 원하는 생각 속에 못 미치면 감사가 나오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어떠냐와 상관없이 오히려 내가 감사의 기준이 돼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내 기준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감사, 나 현실을 바라볼 때 과연 주님이 주신 건 뭘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뭘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뭘까? 그것을 바라볼 때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때론 나의 상태를 보면서 감사할 거리가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평가하고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향해져 있어서 그분을 향한 감사와 그분을 향한 찬양이 드려지기 시작한다면 생각이 감사가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저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름교회 5년을 돌아보면서 어쩌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워지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점점 돌이켜지고 왔다면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만한 감사의 제목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 안에는 하나님 아닌 것들이 채워져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비워내고 그곳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으로 채워가고 있다면 저는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께 드릴 만한 감사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이 봤던 것처럼 그 마음으로부터 오는 풍성함이 서로서로를 바라볼 때 새롭게 감사의 내용들로 바뀌어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기 시작하면서 아내를 보는 거죠. 그런 감사의 내용으로 남편을 보는 거예요. 그런 감사의 제목으로 아이들을 보고 그런 감사의 내용으로 서로의 공동체를 보는 거죠. 여러분, 뭐가 보일까요? 감사할 내용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예전에는 내 기준 아니면 내가 원하는 환경 가운데 봤을 때는 별로 감사할 게 없어 보였는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그분을 향한 마음이 더 새로워지니까 감사의 내용이 바뀌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내 옆을 둘러보니까 감사할 것들이 참 많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뭐가 나올까요? 진정한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감사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공동체 안에, 사람들 안에 감사와 고마움이 표현되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오늘 추수감사주일 아니면 온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한 중심을 통해서 서로 서로에게 감사가 표현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풍성함이 이 공동체 안에 흘러가기 시작할 때 그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감사의 예배가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이게 단순히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한 번으로 우리가 이벤트 하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삶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더 풍성해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으로 드려지는 삶의 예배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좀 찬양하고